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전해진 이 고린도 1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랑에 매달려 다른 것들을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고린도 12장과 14장 은사장 사이에 왜이 13장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여지는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할 때에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것은 다 폐하여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알매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즉 온전한 것이 오면 끝난 마무리된 것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방언도 예언도 폐하여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모습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예언과 표적은 믿는 자들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방언이 존재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언과 표적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바꾸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있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즉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아볼로가 가르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세례를 베풀고 안수함에 열두 사람쯤이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12명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단순하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이 서론복음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만 읽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읽어졌던 해람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D 30년과 70년 이 위기의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로서 발생한 방언 현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방언은 곧 불신하는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그런 방편입니다. 방언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날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방언도 거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8장과 19장의 기록은 마치 복음서의 재연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과 성령의 오심의 증거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볼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둘째,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셋째, 바울이 안수할 때 드러난 증거 이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시작에 아볼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다루면서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먼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볼로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아볼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난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먼저 그는 주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볼로는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의 도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을 향하여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열심이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영으로 타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가르친 복음, 이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가르쳤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거기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아야만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한계까지만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볼로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의 사역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닦고 있는 그런 것 사역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아볼로가 좀 더 나아가 세례요한보다 그리스도에서 더 많이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번역하면 비록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그는 성령의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성령에 불타오르게 하는 열정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배웠고 배운 것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주의 백성은 늘 언제나 그래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에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을 무엇보다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역을 즐거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배움은 언제나 온전한 배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볼로가 전한 이 말씀은 구약에 전하여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열심히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까지만이다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참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사건을 아직까지 그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사역을 아볼로가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게 복음을 좀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에 바울이 방문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 생각합니다. 둘째, 바울은 아볼로가 전한 복음의 바탕 위에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하여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은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얼마만큼 아볼로에게 배움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말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이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때때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세례파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첫 번째 대지에서 아볼로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세례요한의 사역과 유사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때 성경 어디에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다시 받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며 살아왔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제 세례의 본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에서 세례의 의미가 많은 경우에 은사의 의미로 이해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120문도들이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데 너희가 능력으로 입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옷 입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자신의 둘째 서신이 사도행전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세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은사들을 두고서 때로는 세례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경우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들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울에게 기름 붓기를 원한다. 너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름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신약에서 어떤 은사를 향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전하여지는 말씀들 가운데 때때로 세례란 단어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유를 위해서 정확하게 불림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임한 증거를 두고서 누가는 방언과 예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에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안수할 때 열두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안수할 때 에베소의 열두 사람에게 방언과 예언이 임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임한 것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방언과 예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각한 바 있습니다만 고린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열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들을 방언과 예언으로 설명합니다. 방언은 때때로 많은 경우에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유대인들의 심판의 표적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반대로 이 방언은 어떤 면으로는 또한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될 때 방언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방언이 사라졌습니까? 언제 방언이 생겨나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들 가운데만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분은 이방인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역하셨고 오셨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복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앉히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언이 임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년의 나이가 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기에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모여들었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이렇게 전하여졌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함. 이것을 말할 때 외국어 방언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의미에서 도대체 방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방언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임하게 될 때 그 방언들은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어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기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한 본문을 설교하고 또 그레대인으로 또 아라비아인으로 또 다른 언어로 그렇게 번역했는지 아니면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다 듣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또 말하였다라는 이 말들만큼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메시아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복음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졌고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입니다. 혹이나 때때로 비정상적인 방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들려지긴 하지만 모든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나가면서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인들에 들려집니다.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참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연합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가르치고 메시아의 사역을 전하는 그 언어를 듣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오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내 기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줘서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서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 그 사람을 두고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쯤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12명쯤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12명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열두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없었을까? 더 적은 사람은 없었을까? 우리는 이 12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12지파로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로 되어져 있는 이 옛교회, 사도행전에서 실제 원수된 교회, 필요 없게 된 옛교회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이 12지파로서 등장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첨가를 시킵니다. 지금 12명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본문 이하에 보면 회당에서부터 다시 두란노 서원으로 주의 말씀이 옮겨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한 것은 12지파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가 함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당을 떠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행전 지금까지 베드로의 사역과 1차,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중심하여 이룬 그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그 나라에 연합하라라고 그렇게 회당에 가르쳤겠죠. 그 나라에 연합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굳이 두란노 성까지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 백성은 옛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새 백성에 대한 주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적어도 AD 30년부터 70년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이 오는 그 시대,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오는 시대,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지면 이 일은 폐하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사에 대한 누가는 고린도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어진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합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방언이 필요합니까?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방언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방언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그 많은 은사들, 방언과 이 예언의 은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가르친 게 뭡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주의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가져온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유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새 언약의 백성들로 연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옛 언약의 백성이 완전히 심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더 이상 방언을 통한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예언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충분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방언의 역할을 하고 성경이 충분히 복음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예언의 은사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의 성령이 주는 은혜들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께 예배함에 깨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하셔서 주의 복음의 나라에 있게 하셨음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더 이상의 방언을 주십시오. 더 이상의 어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모든 백성이 주의 복을 얻는 이 주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이고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일생의 모든 순간 동안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